예, 오늘 설교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생활을 어떤 생활인가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드리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을 어떤 생활일까요? 우리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예,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면서 생활하느냐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모임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세상에서 볼 때 기독교다 이렇게 부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 기독교가 지금 천주교 그 밖에 교회와 합치면은 약 거의 30억이 된다고 하는데 30억에서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라고 하는데 3분의 1도 지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전파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을, 복음의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기쁜 소식,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요. 또 십자가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히시는 부활이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과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란 우리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역사하는 생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언제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오 하고 많은 물에 완전히 잠겼을 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물에서 올라올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로 첫째 부활을 여러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옆에 앉은 것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여러분이 가는 여러분이 거할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계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처소가 많다. 내가 가면은 너희가 거하는 처소를 예비하고 여러분을 그곳에 올려 환영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환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는 환영을 한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삶을 다하고 믿음의 성화의 삶을 산 그러한 신령으로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하늘에서는 다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세상에서 믿음의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왔구나 하고 대환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첫 번째 환영은 전부 받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환영을 받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바로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중심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삶을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은 여러분이 사는 것에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곧 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초청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은 주여 저와 함께 지난 간밤에 계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눈을 뜬 건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다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되거든요. 오늘 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감사해야 돼.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것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셔서 착하고 충성된 형제여 자매여 종아 내 자녀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밤과 낮을 주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형통하고 있는 것만 아니란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여러분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가 힘듭니다 하면서 주님이라면 지금 나와 같은 현재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어보란 말입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은 내가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교회 왔다 갔다 뭐 매일 하는 것 그것 가지고는 내가 기쁨을 맛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위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마음속에 느낄 때에 신앙생활하는 그 맛을 깨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 왜 합니까? 마음에 편하려고요? 아니 교회 가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주고 좀 모든 것 주니까 안 해요. 그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이 은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이제 확증받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그 말씀이 여러분이 입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살아서 주님을 믿고 있으니 얼마나 지금 행복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세례받음으로써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성령 충만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 충만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무서워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이 이제는 밖에 나왔어요. 왜요? 성령에 충만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났더니 하늘에서 불의 혀같이 바람과 같이 그 제자들에게 120 문도들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그들이 이제 나가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되었다.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었다라고 외쳤단 말입니다. 이 외치는 그 힘이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형제여,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고 외쳤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떠한 죄를 가졌든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면서 여러분 예배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는요, 성령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을 쳤다는 거예요. 씨를 받았어요. 그리고 14절에 예배소서 1장 14 계속 보면요, 보증했는데 개런티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예배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힘든 것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끝이 났습니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단 말입니다. 오늘 그 힘을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땅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신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디로?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또한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나는 포도나무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요? 그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포도나무 가진 예수님 포도나무만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서 나에게 열매를 맺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이 산다고 하면은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 오늘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매어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그때부터 맺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영양을 공급받고요.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했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매어 있으면은 여러분은 모든 것을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키우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을 때 영양을 공급받아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서 어떻게 해요? 잎이 무성하고 잠언서 1장 1절 그랬어요. 밤낮으로 여호와 말씀 묵상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주자 시절을 주어서 함과 같이 무성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했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만 하는 삶을 살라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맺는다고 돌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습니까? 많이 맺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매어 연결되어서 의지하고 그를 의지하고 밤낮으로 그를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따라서 그 발걸음을 따라서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원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길 따라갑니다. 예수님 우리의 길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할 때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영생하는 것, 영생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제 영원히 사는 그 길이 된다고 지금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맺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을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은 후 주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 관계가 성경에서 요구하는 관계일 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이요, 보장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요구하는 관계는 우리 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임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미 다 죽어진 거예요. 내가 세례받고 나면 나라는 존재는 죽어진 겁니다.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이 인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 예수를 답변하기를 주께서 하늘에 오르시며 성령이 성도들 안에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알지 못하나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그를 알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를 볼 수 있다고 지금 약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허같이 내버려두지 않는답니다. 우리를 과허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아버지 안에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요한복음 15장 10절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사랑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한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는 성령님을 아버지께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을 받은 이후로부터 부활이요 영생의 영이며 나가서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지금 계신다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내 안에는 세례받을 때 선물로 성령이 지금 있으면서 나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신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사신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내가 가지 아니하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이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가지만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빌바를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큰 역사를 하고 계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제는 모든 건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고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사랑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하면 안 돼요. 그냥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꼭 넣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넣지 아니하면 그건 효과가 없어요. 그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8장 26절 25절 26절 그치 여기서 그러죠. 26절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구하라는 거야. 뭐 주기도문 같은 거 그냥 그 주님이 말씀했으니까 기도 표본이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안 했잖아요. 한다고요. 아니 자신이 하는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가르쳤어요. 그때 당까지는 그러지 않았어.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는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가 가르친 기도대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아마 저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선하심을 아는 자, 하나님의 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는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예, 주만 바라보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삶의 기쁨도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못한다. 왜? 세상에 짐들이 너무나 많이 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여러분을, 여러분에게 주님은 뭐라고 하신 줄 압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미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미. 주님이 십자가를 졌잖아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멘하고 주님께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쉼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쉼을 준다고 하는데 약속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고 짐을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삶이 힘들어진다고요. 다 내려놓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때부터 소망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밝은 빛이 보인다고요. 내가 지금까지 그 문제로 힘들었던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다른 거 볼 여력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걸 볼 수 있는 힘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큰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의 평강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하게 되면 내 재산 다 없어져도 감사만 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은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약속을 알기 때문에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그 믿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있으면 있는 자에게는 옛날에 우리 성도님이 그래요.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아니 목사님은 다 가지고 계세요. 없는 거 없어요. 그러니 내가 줄 게 없답니다. 그걸 깜짝 놀랐어요. 아하, 내가 없어야지 성도들이 나에게 주는 건데. 근데 내가 다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은 염려하지 말고 신앙생활만 하세요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것이 본인의 마음에 짐이 되었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집도 준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굉장하지요. 저희들에게 집도 주겠대요. 1989년입니다. 89년인. 아주 젊은 가정들이 여기 하시엔다 이사 왔는데 그 집을 저희들 주겠대요. 또 그뿐만 아니에요. 사모한테 사모님 힘들고 청소하는데 어렵죠? 힘들죠? 예, 힘들어요. 31 아이스크림 집 한번 좋은 데 봐보세요. 그러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대줍니다. 라고 했다고요. 그런데 사모가 거절해버렸대요. 아이고, 제가도 그랬어요. 아이고, 왜 거절했냐? 거절했대요. 받으면 짐이 되거든요. 부담이 되거든요. 사랑의 그 사랑은 사랑을 줘야죠. 물질을 줘가지고는 나중에는 동이 튼단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충만한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새 출발을 하게 되면 되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와 새 출발을 합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에게 마음의 문은 내가 열어야지 밖에 쓰는 내 마음의 문을 열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예수님도 두드리기밖에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여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건강의 문제 해결이 됩니다. 왜 해결이 된 줄 압니까요?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 가짐은 끝이거든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죽음은 죽으리라고 하는 결단을 한 사람들은 전부 승리했습니다. 열두 정탐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열 지파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 가니까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짊어지고 온 포도송이는 두 사람이 짊어져올 정도로 큰 그러한 것들이었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정복합시 맙시다. 하나님은 이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보는 눈, 후는 내 생각으로 끝났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모든 것, 짐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영안의 눈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고 그래요. 나는 파워라고 했거든요. 권세, 파워라고 했더니 여기는 라이트, 예, 권세, 라이트라고 썼더라고요. 예, 권세를 받는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것. 그 권세가 지면 다 되거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의 그런 것이 갈라지라고 하니까 갈라졌단 말입니다. 뭘로? 말씀으로요. 그러한 놀라운 은혜입니다. 영적인 자세가 열려야 됩니다. 베드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마음이 들이에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는 것은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뭐해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거든요. 아무 욕심이 없어요. 물론 욕심은 있어요.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내일 또 생각하지. 우리는 한번 다른 사람하고 화가 나서 싸우고 나면은 한 달도 되고 뭐 그럽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싸우고 나서는 한 달도 말도 안 논다고요. 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싸웠다 오면 그때는 싸웠더라도 바로 끝나고 나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요.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답니다. 말씀이. 그럼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적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적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공격을 격침하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격침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40년 동안 안전베이가 나에게 돈을 주시오. 뭐라고 했어요? 돈 없어요. 사도들이 무슨 돈 가지고 다닙니까요?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바로 40년 안전병인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행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여러분은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하는 걸로 생각한다고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믿음의 방패도 가져야 되고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시험 세 번 당했죠.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런데 말씀 기록된 것에 의하면 말씀으로 돌로 떡을 만들으니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바 사람은 떡과 뭘로만 등골이 아니라고요? 난 모르겠네. 돌로 떡 되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 게 아니라 예 떡으로만이면 뭘 또 있다는 거예요. 떡으로만 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사탄은 벌써 알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요. 전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그러므로 세 분 다 패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사탄 마귀 권세 모두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합니까? 구원이 뭐예요? 물속에서 건져지는 게 구원입니다. 또는 아픈 데서 낫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사탄 마귀의 그러한 권세에 의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거기서 불림을 받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이 되었다고요.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고 로마서 8장 16절에 그럽니다. 아빠라고 부르게 된다고요. 그 순간이 바로 구원되는 순간이라고요. 번개 같은 불이 정말 번쩍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될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생명이 그 아들에 있답니다. 생명이 그 아들에게, 예수에게 생명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바로 구원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분명하게 말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거라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승리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받기는, 이제는 감당할 시험받기는 하나님이 시험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말합니다. 13절인가요? 13절이네. 23절 아니고 13절에 내가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오면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 보통 이길 수 있는 힘 주지만은 혹시 너무나 큰 시험이 오면 이길 수 없어요. 피할 길을 주시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항상 사죄 받은 것을 또 고백하고 또 고하고 또 호구하고 합니다. 이 사죄된 것에 대한 것,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회개했어요. 다윗처럼 회개했어요. 그런데 볼 때 저 사람 하고 본다고요. 그렇게 우리 믿는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돼요.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선한 길로 주님을 사모하는 길로 간다고 하면 아멘을 우리가 환영하고 영접하고 그에 더 이상 죄지 않도록 우리가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많다고요. 공급의 확신. 하나님은 어떤 거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 있는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되리라고 우리 분명하게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능력을 우리가 가졌거든요. 이 능력을 가졌는데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는, 권세를 행하지 못하는 여러분과 내가 두고 있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생활은 다른 데 없습니다. 내 몸처럼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의 생활, 내 몸처럼만 생활하라. 예, 우리 모두가 내 몸처럼만 생활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만 생활하게 되면은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 몸과 싸울 수 없잖아요. 예, 손이, 발, 너 보기 싫다 그렇게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8번째요. 교회 생활 어떻게? 교회 생활 끈. 교회 생활을 떠나가지고는요. 요 사이가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집에서 예배를 보다 보니까 이제 홀로 예배 보는 경우가 많다고요.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는 말 때문에 집에서 혼자 그냥 텔레비 보면서 하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여서 불과 같은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초대교회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아닙니까요? 야, 너희들은 이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지금 예루살렘은 지금 로마의 총독권 안에 있고요. 대제사장, 뭐, 그 장로들,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있는 판이라고요. 그런데 거기 떠나지 말랍니다. 그럼 뭐 할 거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하는 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선한 생활을 이제 그 합니다. 선하다 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와서 선한 선생이여, 우리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하니까 선한 자는 하나님 이외에는 선한 자가 없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예수님도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이 잔을 받기 죽기 싫습니다라고 마태복음 26장 37절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인간이 그런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선언을 얻으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요.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함과 같도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요? 예수님은 죽음 같은데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 우리 아름다운 소식이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구속을 받은 이는 이와 같이 말을 지하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망에서 다 모은답니다. 동서남북에 다 모으고 그때 되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선은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선이랍니다. 하나님은 선한 한 분밖에 없으니까 선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선이 우리에게 전념되어서 우리도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악한 사람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나도 악하게 된다고요. 그래 저쯤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요사이 텔레비에 보면 악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왜? 사람들이 그게 좋아한대요. 그거 좋아하니까 자꾸 텔레비에서는 더 악하게 하는 거. 그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광고도 많이 나오고 한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건 세상을 사탄의 괴기로 몰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생활은 곧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입니다. 우리 시편 1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독생자 보내심은 우리를 사랑하는 독생자 보내심은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주를 대속하게 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복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것을 길을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라고요. 나를 믿으면 여러분이 정말 영생하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영접하게 되면 어떤 거가 됩니까? 바울처럼 예수를 영접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 바울은 모든 걸 다 가졌습니다. 산헤드린 회원의 멤버입니다. 로마의 당시에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에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는 가말리알 문화, 요사이 말하면 하버드나 뭐 옥스퍼드나 이런 대학 같은 거겠죠. 가말리알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 모든 것 중에서 없는 게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메섹 도서 딱 만나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고상하다고 높다고 생각했는데 이보다 더 높다는 거예요. 더 높은 더 하여한 그러한 삶이 여기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습니까요? 3일 동안 보지 못한 거 아닙니까요? 세상을 보지 말라. 하나님은 그랬습니다. 세상을 네가 지금까지는 세상 믿고 살았는데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처럼 바울은 그때부터 능력을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 변화되어서 이제는 죽음을 불사하고 사는 믿음의 군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경은 13권 이상의 성경을 바울이 썼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붙잡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시고 내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를 붙잡아서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강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